예, 6월 첫째 주, 6월 5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이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바벨탑 이야기, 민족들의 기원, 계속해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두 번째 시간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관련된 본문으로 11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또 창세기 우리 아홉 번째 시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제 창세기 그 원역사의 마지막 주제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은 그 언어의 분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온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는 온 열방 민족들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성경의 원역사로 볼 때 여기까지가 온 인류에게 공동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인류 전체 역사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이 이후로는 이제 각 민족들로 분산이 돼서 온 세계에 흩어져 언어별, 민족별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의 역사와 이제 세상이 말해주는 그 역사들이 보여주는 사건들과 잘 연결이 돼야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더불어 살펴갈 때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사실성 있게 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길을 잘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 연대와 고고학적 발견에 의한 세계사 연대에서 다윗 시대쯤 가면 서로 이렇게 그 시간적 차이의 충돌이 없이 잘 맞는데 여기 원역사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 사사기까지 좀 이견들이 많아서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잘 살펴가야 됩니다. 자, 지난주 살핀 내용을 다시 잠시 되돌아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인구들이 무슨 하늘에 닿는 무슨 엄청난 건물을 지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바벨탑은 뭐 그렇게 크고 높은 건물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성경을 바르게 살펴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벨탑의 규모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그 교만이라는 뿌리가 있었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과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데 의심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고자 불순종의 길,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또다시 접어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으로 틀어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바벨탑이 보여주는 포인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대로 둔다면 홍수 이전 세대와 같이 급속하게 심판을 받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에 하나 되고자 하는 이들의 그 언어를 나누셔서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각자의 그 생각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각자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이 사명들을 잊지 않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자면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분위기를 만드신 거죠. 언어의 분리를 통해. 그래서 이제 이 족속들이 이 지구의 인간들이 오랜 시간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조처였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의 그 배부른 나라들 보통 이제 그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에서 보면 동성애를 이제 공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지만요. 여전히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는 종교적인 이해 차이, 그러니까 각 민족의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이걸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어느 곳에서는 이제 동성애가 완전히 죄악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들이 있죠. 만약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이런 동성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니 동성애를 온전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바로 이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이렇게 지금 세상의 욕정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믿음 때문이든 믿음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장을 계속 이렇게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민족들과 그런 그룹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 동성애를 이 쫓아가는 족속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이게 그냥 다 같이 동성애로 이 온 세계가 치우쳐져 버렸다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더 심하면 홍수 심판 같은 홍수 심판은 아니어도 이 세상의 끝이 빨리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나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본의 아니게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주장하는 욕심과 욕정과 음란과 싸우는 그런 싸움꾼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결정되기 전에 바르게 이야기하고 온전하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한번 결정되고 난 후에는 그 결정대로 다 모든 게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인데요. 바른 성경적 가치의 기준에 따라 법을 이용하여 음란과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결정되기 전에 이것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홍수 이후 시대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보통 흐름을 좀 유추해 본다면 홍수 이후에 불과 뭐 100년 정도도 그 안 된 그런 시기에 그런 100년 정도도 안 된 그런 시기에 이 노아가 그때 한 701세, 700세쯤 됐겠죠.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었으니까. 그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볼 때 홍수 이후의 후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처음에 아라랏산에 정착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산으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큰강 유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갔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가 점점 저들에게서 식어져 가고 잊혀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 지역인 수메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곳에서 차츰 삶의 이제 안정을 취하며 보다 이제 발전되고 넓은 지역으로 이제 확장을 꿈꿨겠죠. 자, 그렇게 홍수 후의 첫 세대는 점차 정착하며 새로운 세상을 맞게 열어가고 개척해가고 있었을 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특성이 그렇잖아요. 항상 뭐가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인 것보다 본능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의 욕구를 채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홍수 이후 시대는 점차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잊고 홍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요구하고 자신의 욕심 따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딱 읽어봐도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서로를 위해서 뭘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 속에서 이들이 말하는 그 뜻의 의미는 뭡니까?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바벨탑을 건축한 1차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느낌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그럼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동기와 똑같은 의도의 그런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지고 다투는 것보다 하나 되는 걸 원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 되자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따라 하나 되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버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오늘날 그 종교통합운동처럼 아마도 한두 사람의 음모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에 마치 하와가 사탄에게 자극을 받아 넘어가듯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욕심, 탐욕이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 길에 휩쓸리면서 결국은 죄악된 길로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 버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 스스로 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겠노라는, 그러니까 가인이 택했던 그런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는 그 가인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막 분노했잖아요.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명한 뜻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대로 행했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겠다고 모인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는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했던 그런 죄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그런 가인의 죄를 동시에 저지르겠다. 아담과 하와 같은 죄, 가인과 같은 죄를 동시에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바벨이라는 이 말의 뜻이 혼란, 말의 혼란 이런 뜻이 있는데요. 고대 아시리아에서는 이 바벨을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신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신, 하늘의 문을 열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 새로운 삶의 그런 기회를 받아서 함께 살아가면서 좀 과거보다 발전하고 삶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만족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사탄의 목적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영웅들이 나오죠. 영웅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에 그 대중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대중들을 이끌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힘들을 발휘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해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극적인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서 평화를 준 것을 찬양하고, 심하면 그들을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떠받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뭐 운동 경기 같은, 특히 국가와 국가 대항에서 지고 있었는데 역전을 시킨 그런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취급하고 있는가. 사실 그런 위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되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실제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영웅적으로 찬양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좀 겸손하게, 자기도 알죠. 이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 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우심이라는 걸 알 텐데, 하나님의 그래서 종되었다, 도구되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사람들의 영웅적인 찬양을 들으면 스스로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마치 요즘 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는 그 TV 스타들, 그 아이돌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드높은 존재로 생각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부터 그 연예계에 뛰어들어서 어느 순간 그 젊은 나이부터 많은 사람들의 뭐 팔로우가 뭐 몇천만 명, 뭐 1억 뭐 이렇게 되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겉은 겸손한 척 하지만 사실 저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정말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기를 보고 열광하고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저들이 무조건 막 그냥 좋아해주고 막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걸 즐기게 되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그런 군중들 위에 서서 높임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인기 끝에 이제 대중들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런 이 눈길을 돌리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제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정말 그런 기회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구해낸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해서 그 영광을 독차지하며 인간들 위해 우뚝 서서 군림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똑같은 모습이 바로 고대 시대의 그 왕들의 존재였을 건데,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교만해져서 직접 자기를 이제 신이라고 하거나 신의 아들이라고 우기거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그 존재를 결국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역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고학을 통해 드러나고 발표되는 이 수메르 문화와 그 시대에 연결되어 나오는 그 역사들의 현장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그 아카드 왕국에 사르곤이라는 사람을 이은 다음 왕이 나람신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던 그 기록이 있어요. 이건 세계사가 그 증거로 보여주는 최초의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는 근거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역사와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미 바벨탑 사건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이었고, 그 이후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결국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사탄의 짓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생긴 거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성경에서 다루는 몇 가지 근거, 창세기 10장이나 뭐 역대상 1장, 뭐 마태복음 5장 이런 데를 참조해 볼 때 이 성경의 몇몇 구절들과 그다음에 고대 역사적인 기록들, 또 특히 이제 이와 관련된 유대인들의 자료들을 찾아볼 때, 노아의 그 3대 손자였던 니므롯, 함의 자손이에요.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항한 첫 모반의 주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창세기에서 함의 족보를 다룰 때 니므롯 이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여러 성경 버전과 주석을 따라서 그것을 살펴보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다. 또는 정복자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는 잔인하고 난폭한 전쟁광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며 고통을 주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님과 마랏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건데, 님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 마랏이라는 것은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반역한다 이런 뜻의 이름이 님으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짧게 나오고 있지만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보고 그리고 관련된 역사적 기록과 각 나라에서 전해지는 전설 신화들을 참고해 볼 때 고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걸 볼 때 바벨탑 사건은 분명히 이 니므롯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결국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선악과라는 그런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러니까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길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홍수로 이전 인류가 멸절되고 그리고 신실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이 한 사람이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우상 숭배라는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댐으로써 또다시 인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떠나서 자기들 욕심대로 걷는 그 가인의 길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적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 이제 이 세상에 첫 우상 숭배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 언어가 분리되고 열방으로 흩어진 각 족속들의 이 전설과 신화 속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서 같은 죄를 범하고 각종 우상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보면 니므롯은 거의 신으로 추대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영어 사전을 참고해보면 니므롯 이걸 찾아보면 아예 신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예로 뭐 마르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바벨론의 신,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처음 수메르 문명의 주도권은 그 니므롯과 같은 함족 계열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후에 셈족 계열의 그 아카드 제국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 서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도권을 함족 속과 셈족 속이 막 서로 경쟁을 하게 돼 가지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고고학을 통해 발견돼서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의 고대 역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함족 속들이 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주 영악했는지 고대의 우리 역사를 보면 비옥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 초승달 지역 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기 아주 좋은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니므롯으로 시작되는 그 우상 숭배를 흉내내면서 자신들의 이 세상을 자신들이 이 주도하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자기에게 유익한 우상 그런 신들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자 한 겁니다. 그 고대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이교도 우상 숭배의 기원 자료들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화, 그러니까 홍수 이후 풍요한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던 이 함족 계열 계통에서 나와 있는 것을 계속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과 연관해 본다면 그런 일을 주도한 게 바로 함족속이었던 니므롯과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언급이 없으나 각 민족 문화 가운데 전승되는 신화나 전설에 대한 자료를 통해 볼 때 니므롯의 아내로부터 그게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별의별 그 이 우상들과 종교들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를 보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세계의 여러 우상들의 뿌리를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독창적이지 않고 다 이 니므롯과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각 민족 문화의 우상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모방한 뭐 신화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짓 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온 세계로 퍼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므롯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바벨탑은 일반적으로 그 하늘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건축적 도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탑을 좀 높이 쌓았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그 인간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막 사람들을 다 온 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는 그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뭐예요? 하늘을 치솟는 그런 어떤 건축적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모든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신이 돼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 위에 서서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하나님 대신 경배받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세계사의 여러 자료를 통해 보여지는 지구라트를 비롯한 우상 숭배와 또 신정일치, 재정일치를 추구했던 정치체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견해로 이 재정일치라는 게 뭐냐? 가장 오래된 정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세계 그 4대 문명이 시작하기 이전 씨족 사회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왜 이런 통치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가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뭔가 극단적인 어떤 강한 설득력이 있고 어떤 극단적인 협박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항상 발생하는 게 이런 신비한 우상과 그것을 신격화하는 뭔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통해 보여지는 왕국의 역사와 그 왕들의 행적들을 보면 그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그 선악과의 흔적, 바벨탑의 흔적이 그대로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를 보면 성경과 연대는 물론 다르지만 전체 역사 전개 상황이 그 연대 측정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아요. 어쨌든 전체 역사 전개 상황이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가장 잘 제시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중간에 누가 가로채요? 사탄이 가로채고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이 가로채서 그거를 자기 영광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된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된 사람들은 전능자를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고 그래서 그 전능자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참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 영적인 감각이 상해서 그 전능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뭔가 이 전능자가 계시다고 계속 외치는 그 감각이 그 분명히 전능자가 존재하는 걸 알게 하고 있는데 바르게 보는 안목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만나는 그 거듭남이 없으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도 미신을 찾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니므롯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자기가 꿰차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다른 우상들로 대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그런 신이 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존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신이 됐든 우상이 됐든 대체로 거기에 많이 쓸리는 사람들을 보면 속아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니므롯과 똑같은 생각과 욕심과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범이 된 거예요. 그 욕심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도하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단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는 그 시기에 또 그때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와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계명의 첫 계명, 둘째 계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문화 시켜주신 거예요. 또한 율법의 곳곳에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못하도록 뭐 혼백을 불러내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런 행위, 점성술 그러니까 점쟁이, 복술과 뭐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상과 사탄에게로 이끌어내는 그런 이 사람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율법 속에 분명하게 기록으로 못 박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기 바벨탑 사건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시내산 율법과 같이 우상 숭배의 실체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문화된 시내산 율법을 잘 보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 안타까워하시고 염려하셨던 게 무엇인지 그래서 굳이 언어를 나누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니므롯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는 그 우상 숭배에 그런 관련된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적인 자료에서 이 신들의 기원을 찾아가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걸 보는데 이 여러 나라라고 해도 결국 처음 한 곳에서 같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그게 흩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거의 비슷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상 신들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 그거는 그것이 홍수 심판 후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러니까 민족의 이 원역사 이 세상의 원역사 그때에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둘렀던 사건을 이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언어가 나누이면서 세계 곳곳으로 다 흘러 흩어져 갔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메르 문화를 비롯한 이런 세계 역사적인 기록들을 진리처럼 믿고 있지만 이 진짜를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고고학을 통해서 그저 몇 개 발견된 것을 두고 이게 마치 진화론 같은 원리예요. 그거를 어떤 원리로 만들어서 그런 역사를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짜집게 해서 뭐 진화론과도 연결돼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게 대부분인 거죠. 오히려 성경은 너무도 많은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많다는 것은 이게 어쩌면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사본들끼리의 오류가 적고 사본이 적혀진 시기가 원본으로부터 시간적 차이가 많지 않고 그 다른 어떤 기록물보다 이런 것들이
시간적 차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고속 검증법의 아주 정확한 예인데, 그런 걸로 찾아봐도 확실하게 과거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거의 사실적인 사건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은요, 이런 신빙성 있는 성경의 내용,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중하게 다루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어설프게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트집을 잡고 생떼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여러분, 성경의 경우는 이 또한 같은 사람에 의해 분명히 적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사람이 기억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진짜 역사의 사실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모세가 그 과거의 창조로부터 시간을 알겠습니까? 홍수 이전의 시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분명한 계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 같아 보이는 그런 얘기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처음으로부터 얘기가 계속 각색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각색된 거품들을 다 정직하게 빼면 어쩌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 원래 역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욕심대로 살다가 과거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이제 기억을 점차 잊고 자기의 욕심에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상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엉뚱한 우상, 그런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신화의 가장 처음 원인이 되는 진짜 역사를 정말 찾아 올라간다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홍수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최초의 우상을 만들어낸 그 바벨탑, 그 사건, 니므롯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화들은 이야기가 결국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 비슷하고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니므롯으로 말미암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인구 증가 법칙으로 따져볼 때 만 명에서 최대로 잡아야 뭐 150만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어떤 길이요? 가인의 길, 니므롯과 같은 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볼 때 니므롯이 결혼한 그 여자의 이름이 세미라미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도 각 나라마다 자기들식의 신화 속에 존재하고 있어서 분명 존재했던 인물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많이 각색되고 부풀려져서 전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아무튼 니므롯이 이제 먼저 죽게 됐다고 그래요. 그 니므롯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스스로 마치 여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좀 사악한 여자였던 거죠. 자기 스스로를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 자칭하면서 피를 바치는 희생을 막 요구하고, 또 여사제들을 동원시켜서 그 신당을 만들고 신당 내에서 매춘을 시키는 그런 일들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메르 문화와 관련된 종교를 찾아보면 농사와 관련해서 이런 신화가 있죠. 신들이 흥분해서 하늘에서 비를 풍성히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신당에서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 신녀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바벨로니아 시대의 여인들은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밀리타 여신, 이것도 결국에는 이 세미라미스가 만든 그 가짜 여신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 여신의 신전에서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풍속까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풍속들이 결국은 최초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던 그런 일,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이런 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는 그렇게 남편이 죽었음에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불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이거를 어떻게 교묘하게 바꿨냐? 마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듯이 미화시키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남편 니므롯이 환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무지다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를 태양신으로 추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태양신 이야기는 어느 나라나 다 존재하고 있고 각자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 같은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사생아를 낳았으면서도 이 단무주가 바로 태초의 타락사건에서 나왔던 여인의 후손, 곧 구세주다라고까지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비록 전설의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고 이 니므롯이든 세미라미스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있었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짓을 하는데 이 여자는 어디까지 하느냐? 자기 몸에서 난 이 자기 아들 단무주와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무주가 태양신이라고 그랬으니까 태양신과 결혼을 한 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스스로 신의 아내인 동시에 그 다음에 신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태양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래로 사람들은 단무주를 신으로 섬기고 이 세미라미스를 신의 어머니 곧 여신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미라미스는 이렇게 음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신의 어떤 기원, 여신의 최초 여신이 되고 어머니신, 아들신, 남신, 여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시작을 거기로부터 만들어낸 거죠. 이런 단무주에 대한 성경적 관련 근거는요, 에스겔 8장을 참고해보면 유대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부패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거의 타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심판으로 가는 그때 그 부패한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 에스겔을 그 포로가 된 거기서 태어난 에스겔을 이 머리채를 잡아다 끌어다가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북문 거기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여인들이 바로 이 단무주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타락을 보여줄 때 이 단무주라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태양신의 어떤 근거가 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로 니므롯과 관련된 일이니까 결국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이 니므롯이 결국 바벨탑 사건을 주도하는 그걸 우상 숭배를 완전히 조장하는 그런 일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언어를 나누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걸 보고 이런 짓을 했을 거니까 결국 그 어디를 가든 간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신을 만든 어머니 신, 아들 신 이런 걸 섬기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에 아주 모든 이 흩어진, 반역을 하다 흩어진 모든 민족들에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죠. 비록 언어가 달라져서 다 각각의 민족으로 분열됐지만 온 세상의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는 이 바벨탑 사건 후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어머니신과 아들신이 곧 여신과 남신의 사상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 온 세계 속에 퍼져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가 같다는 증거는요, 각 나라에 나오는 신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중국에서는 성모, 이렇게 불러요? 독일에서는 헤르타,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는 디사, 에투리아 지방에서는 누트리아, 드루이드교에서는 다르가 파티튜라, 그리고 인도에서는 인드라니, 또는 데바키, 그 아들을 또 말하는데 크리시나, 수메르인들에게는 나나, 로마에서는 그걸 비너스, 또 아들을 주피터 이렇게 불렀죠.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키벨레, 아들을 데이오스, 가나안 지방에서는 아스다롯, 에베소 지방에서는 아테미, 다이아나, 고린도 지방에서는 아프로디테, 애굽에서는 아이시스, 아들을 호루스 이런 식으로 그 세미라미스가 행했던 똑같은 그런 컨셉으로 남신과 여신, 또 어머니신과 아들신 이런 형태로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우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민족과 큰 나라를 통치하는 곳마다 스며들게 되는데 신약으로 와서 이렇게 여신 혹은 어머니신과 아들신을 섬기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흘러오던 그 세상의 역사 속에 중세시대에 들어가며 중세시대를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에도 이런 똑같은 컨셉에 변질된 우상숭배와 스며듭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머니 신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성모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성모라고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미 온 세계에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시작된 우상숭배 형태가 퍼져서 지금 각 민족마다 다 그렇게 흘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처음 로마에서 기독교를 결국 인정했던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신들이 지금 다스리는 그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큰 세계 속에 지금 각종 우상을 믿는 민족들로 하여금 이런 기독교를 통일 종교, 로마의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낸 게 이런 거죠. 다 다르게 부르곤 있으나 어디를 가나 이 교도 속에 어머니 신, 아들 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래서 가톨릭이 그 초기부터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의 변질된 미신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당연히 이런 인식은 없었죠. 뭐 어머니 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기쁨과 그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해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또 살펴가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결국에는 어쨌든 뭐 핍박하던 로마가 이어받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로마 교회로 그 교회의 흐름이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종교정책으로 그런 식으로 이 어머니신, 아들신 이게 컨셉이 들어와서 이거를 교회 교리화시키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었거든요. 시초는 있었으나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AD 431년 에베소 공,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 카톨릭 이 공의회가 뭐라고 얘기하냐?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러니까 크리스토코스냐, 데오토코스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종교회의에서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겠느냐라는 결론이 내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카톨릭의 교리대로 하면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변형되고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 그게 바로 중세 카톨릭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카톨릭입니다. 초대교회 시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 건 복음 전파 후에 불과 3,400년 정도가 지나지 않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진 이 교회의 통치자, 교황의 권한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국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통치해야 되는 심지어 그 왕들까지 좌지우지해야 되는 그런 그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종교를 이용해서 어머니신, 아들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막 이상한 잡교들의 의식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막 수없이 이제 세우게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 성경적으로 분명히 원칙대로 보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보다 높은 권위의 교황이 그걸 만들어내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마리아가 무죄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였다.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가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뭐 예수님과 같이 공동 구속자요. 결국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이 그냥 과거 그 당시에만 그랬냐가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게 그 이 결국에는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1500주년을 기념하는 1931년이죠. 1931년에 마리아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머니였다라는 사실을 재차 그 교회 회의에서 확정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개신교 같은 데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서 데오토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로마 가톨릭은 어머니신, 뭐 마리아의 신성 이런 걸 강조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 주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가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어머니니까 그게 하늘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세미라미스가 주장해온 그 온 세계에 심어놓은 그런 사탄의 술책, 우상숭배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8월 15일, 우리 광복절에 뭐를 하냐? 마리아 승천 대축제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요, 동방정교에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느냐? 마리아가 죽기 전에 승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역사를 살펴볼 때 카톨릭은 오늘 우리가 생각 없이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굉장히 훨씬 심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뿌리가 다른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사들과 교회들이 카톨릭이 주도하는 이른바 교회 통합운동에 넘어가서 이제 아예 종교 통합운동인 에큐메니칼 그 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적이 뭐였냐? 기독교, 카톨릭, 히랍 종교, 러시아 종교, 그러니까 동방 종교 이런 것들이 전체 하나로 묶여져서 처음 초대교회, 그러니까 서로가 나뉘기 전 거기로 가자, 돌아가자 그런 의미였다라고 그래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 같은 뿌리에서 서로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같은 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해 오던 방식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절대로 같은 길이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바톤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바른 바톤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에베소 공의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다. 그 말인 거죠. 카톨릭은 그래서 기독교의 큰 집도 아니고요. 작은 집도 아니고 완전히 딴 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기독교가 카톨릭에서 이렇게 분리해 나온 거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카톨릭은 초대교회의 명맥을 이어받아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간 거고 여러분 정말 뿌리가 같다면 뭐 하나 되는 운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잖아요. 같은 길을 정확한 길을 성경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함께 같은 길을 가자고 운동을 벌이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이 인도하는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자꾸 하나 되자고 주장하느냐? 실제로 사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뿌리로 돌아가자 하면서 자신들이 결국 마음대로 만든 우상의 교리, 교황 밑에 생겨버린 그런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교회의 결정으로 들어와야 된다. 모두가 거기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결국 이 카톨릭의 교황은 뭐가 되려면 법황, 모든 종교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의 여왕이 되고자 하는 흉악한 음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하나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BC 1517년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로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로 서게 된 종교개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중세 카톨릭의 통치 당시 이들이 성경은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그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자기들이 종교법으로 세워놓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예요? 자꾸 이상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도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제칠한 식교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몰몬교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 수많은 이단들이 전부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 자기식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 최대 그 이 큰 문제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황의 결정이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근본이 되는 참된 믿음의 기초를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은요, 우상숭배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노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안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성경의 이름이 언급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같은 씨에서 나왔던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도 믿음을 따라 그 길이 갈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같은 배에서 나왔던 에서와 야곱 쌍둥이도 그들의 믿음에 따라 길이 갈라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배에서 나왔던 가인과 아벨 또한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색깔만을 띄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우상숭배와 물질주의 쾌락과 성적으로 마음대로 살려는 이런 삶의 뿌리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던 욕심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 원역사의 마지막 주제 바벨탑 사건에 대한 또 우상의 뿌리에 대한 또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까지 흘러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까지 살펴본 이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적어도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들의 진정한 이 의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놔야 이제 이후로 전개되는 이 성경의 사건과 전체적인 이야기들, 역사의 흐름, 신약까지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성경의 역사의 기초와 이 방향을 잘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사, 믿음의 역사들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